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우리 화요일 새벽,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화와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러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지난 토요일에 다루었던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반란이 진압돼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는 문제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들과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시켜야 된다는 문제는 이스라엘 그 열 지파들이 먼저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궁이 추진된 것은 다윗의 부탁을 받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왜 굳이 유다 지파에게 이 환궁 준비를 챙겨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유다가 아무래도 다윗 왕 자신의 출신 지파이어서 편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지파였고 이 반역의 수계 압살롬의 그 본거지가 되는 헤브론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다윗은 유다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이 왕국의 핵심 세력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다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자신의 친척인 유다의 아마사라는 사람을 지금 있는 요압 대신에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합니다. 이 다윗의 이런 정책은 유다를 끌어안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다와 다른 지파들 간에 치명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 돌아와 길갈에 이르렀을 때 대규모 군중이 환영을 나왔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들과 유다 지파가 충돌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유다지파한테 막 항의합니다. 아니, 왕을 환궁시키는 문제는 전 나라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중대한 국가 대사인데 어째서 유다지파만 이 일을 독점하면서 왕을 친위대처럼 모셔오느냐고 항의한 거죠. 뭐 정당한 항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지파가 이렇게 잘 구슬려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왕이 우리의 종친이다. 니네들이 무슨 잔소리가 맞느냐, 이렇게 탁 쏘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롱하고 교만한 태도로. 다윗왕은 우리가 배출한 인물이다. 뭐 우리 안동김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 거지. 우리 혈통이다. 우리가 성골이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편협한 지역주의적 이 프라이드가 유다에게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노했습니다. 나라에 열 지파가 넘게 있는데 어째서 너희 유다 지파만 왕의 혈통이라고 다른 지파들을 멸시하는가?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조금 다른 지파들로 도닥거려야 되는데 강경한 고집을 수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들만이 다윗의 일행을 호의해서 환궁시켜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인 43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 왕을 배출한 지파면서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제 반란군의 또 본거지였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그냥 강하게 나가니까 험악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다시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사울왕의 가문 베냐민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출신들은 항상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그죠? 왕씨들이 이씨 가문에 대해서 조선 왕조 들어서고 나서 항상 감정이 안 좋았듯이 몰락한 왕조의 가문 베냐민은 항상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 세바가 바로 그 베냐민에서 상당히 많은 그 팔로워들을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윗 왕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비하해 부르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더 들을 거 없다. 각각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 이 말은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라.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왕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의 이 두 선동에 무리가 두 그룹으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기가 막힌 일이죠.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세바의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에서 승리한 다윗을 환영하고 복귀시키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반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여준 다윗의 가문 유다의 편협성에 분노해서 순식간에 이제는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란의 무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갈라지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유다 지파의 편협한 혈통주의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패퇴시키면 압살롬을 죽이고 나면은 이제 새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황궁하는 과정에서 별거 아닌 거 문제 누가 호의할 것이냐 이 모양새 갖추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호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2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왕과 합하여라고 돼 있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만 유다만의 왕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자기가 아무리 유다 출신의 왕이라 해도 그래서 유다가 가장 편하다고 해도 지지 세력인 유다의 기반을 끌어안아 했다고 해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마치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국가 모든 보직을 경상도만으로 채우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다윗이 황궁 준비를 시키는 것을 이 유다가 하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했어요. 그걸 알았다면 좀 불편하고 힘들었고 자기 가문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유다도 불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편하고 빠르게 황궁하고 싶은 마음에 익숙한 유다 지파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황궁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반란의 중심지로서 역적 취급을 받게 생겼던 유다 지파가 이제 순식간에 왕의 황궁 준비 친위대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세가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보기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반역을 누가 시작했는데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모시고 시작해서 자기들은 선동당한 건데 유다가 주동자고 자기들은 하수연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다윗이 밀서를 한번 줬다고 해서 유다가 이제는 마치 반역 진압의 공신인 것처럼 저렇게 막 설치고 다니면서 다윗 왕의 배출 가문이라고 해서 저렇게 기세 등등한 것을 뭐 다른 어떤 지파가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경솔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도 왕의 부탁을 받았어도 겸손히 처신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의 조급한 결정과 유다의 오만한 혈통주의가 불러온 파국이 바로 세바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세바는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곧 다윗에게 군사적으로는 패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바가 이제 주동한 이 반란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압살롬이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인간적인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것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겸손의 그릇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승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더 지혜롭고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일수록 내게 쉽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을 잡지 말고 기도하면서 큰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조급하게 인간적인 무리수로 그것을 이루어내면은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다 된 밥에 콧바트린다고 다윗이 다 이겨놓은 전쟁, 압살롬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다 끝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끌어안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이것은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민족 분열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책 또한 성급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다 지파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다윗이 자신의 친인척인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의 새 군장으로 임명하고 세바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는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 아마사에게 공을 세우게 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군대에는 이미 요압이라는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요압을 배제하고 이 아마사라는 새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지파를 끌어안으려는 것보다 더한 다윗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크고 중요한 군사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다윗의 명령을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 어겼어요. 자기의 경쟁자, 자기보다 더 다윗의 총애를 받을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도 항복했는데 죽여버렸고, 압살롬도 분명히 다윗이 살려서 데려오라 그랬는데 죽여버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 요압을 파워를 조금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윗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아마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민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벌써 이제 민족 전쟁으로, 종족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마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병력을 모으는데 실패합니다. 그는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과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요압을 견제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아마사라는 인물이 요압을 대체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가늠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이게 뭐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시 차선책을 취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해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사람들과 블렛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 아마사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윗이 지체 없이 아비세, 요압의 동생이죠. 또 용맹한 장군입니다. 아비세를 불러서 친위대를 출동시킵니다. 여기서 내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가라 해서 내 주의 신복들은 국민병이 아니라 다윗을 호위하는 정예부대 중에서 정예부대입니다. 거의 600명, 700명이 넘는 이 정예부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부대인데 사실 이들이 없으면 다윗의 안위도 위협받고 예루살렘 전체가 무방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 반란을 진압하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친위대를 투입한 거예요. 아비세에게 이걸 이끌고 가라 그런 것입니다. 정석대로 말하자면 이런 친위대를 투입하는 큰 전쟁의 총지휘는 요압이 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 요압에게 너무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툭하면 자기를 불순종하는 그 마음, 그런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자꾸 그를 배제하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옵니다. 요압을 빼고 아비세를 시켜서 친위대를 보내서 가게 하고 나중에는 아마사가 이제 같이 거기서 합류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걸 자기를 배제하는 왕을 보면서 요압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또 하나의 비극이 다윗 군대 안에서 벌어집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여기서 보니까 반란군을 치러 그 반란군의 거점지에 아비스의 친위대가 도착했을 때 아마사가 맞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뒤늦게 국민군을 편성한 아마사의 부대가 거기서 합류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부대가 반갑게 만나서 이제 연합군을 편성하는데 이 보세요. 아비세가 이끌고 간 군대 앞에서 아마사와 조우한 게 아비세가 아니라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이만 무슨 말이에요? 요압이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출동했다는 거지. 분명히 다윗이 아비세를 총사령관으로 보냈는데 요압이 개인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이 요압이 자꾸 자신을 배제하는 다윗 왕의 인사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아마사가 아비세와 함께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우면 자기는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반란 진압이 문제가 아니다. 따라가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 쭉 보면 나오지만 반갑게 맞으러 나오는 이 아마사를 샥 웃으면서 왼손으로 악수하면서 오른손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순식간에 끝난 상황이죠. 요압과 아마사가 남이 아닙니다.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도 뭐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 비극의 원인 제공도 따지고 보면 다윗에게 있습니다. 요압이 오버하는 거, 포악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너무 거칠고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압보다 더 지혜롭고 더 담대한 사람을, 병사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세웠어야 했는데 완전히 함량 미달인 아마사 같은 사람을 세워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너무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조직에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이 틀림없습니다. 아마사도 다윗의 친척이거든요. 요압도 다윗의 친척이었고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편하니까 쉽게 쓰는데 고민하지 않고 나에게 가깝다고 해서 쉽게 쓰면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러 가기도 전에 내부의 총사령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다윗 군대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도 다윗 군대의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참 오늘도 이걸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더 신중해져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세우고 내리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나랑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쉽게 세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로운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영적인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자기한테 친하고 편하고 쉬운 사람을 너무 쉽게 세운다는 것. 결정을 너무 쉽게 하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울 때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신중하게 내게 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세워야 될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는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네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해버리고 편하게 내게 쉬운 대로 결정해버리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다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